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마열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대부분은 화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치고 처음부터 화려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의 시작은 참 초라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또 전쟁에 능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던 다윗도 그의 시작은 초라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삼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새의 그 자녀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조차 이 막내 아들은 그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들만 부르고 막내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한 것이었죠. 부모조차도 이 다윗에게 어떤 희망과 또 소망을 품지 않았을 정도로 그는 참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 그를 부르셔서 또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사사들 중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고 또 그 이스라엘의 해방과 또 회복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밀은 넓은 뜰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갈까봐 숨어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겁쟁이였고 또 의기소침하면서 두려움도 많고 소극적인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치고 처음부터 잘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미래에도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사울의 머리에 붓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소명을 주실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부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 사울에게 확신과 또 왕으로서의 그런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쩌면 겉모습은 준수하고 뭐 키도 크고 참 보기 좋았겠지만 참 여러 방면으로 부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 중 막내인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자신이 그 안에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심지어 사무엘에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과 또 그가 찾던 암나귀들을 그의 아버지가 이미 찾았음을 알려줄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또한 사울이 사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떡 두 덩어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또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과 함께 사울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로 내려가 그곳에서 7일 동안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선택하시고 또 부른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가 가야 할 바를 또 그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우리 생활의 크고 작은 염려들을 다 맡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종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곳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도 주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시련을 만난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비전을 새롭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바울의 두려움과 또 낙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까지 살펴주시고 또 그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과 또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도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일꾼들이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단점투성이 부족함투성이 지혜도 많지 않고 능하지도 않고 연약함투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잘남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뭐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의 약함과 단점을 초월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시작은 비록 연약했지만 그들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모세 스스로 갖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도 우리처럼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함으로 또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주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점과 단점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방법과 또 그러한 어떠한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라 라는 그 사무엘의 권면을 따라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한계에 부딪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무거운 짐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뚫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문제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쓰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는 우리의 삶을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며 참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많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된 우리의 섬김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앞서 행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장애물들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심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